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을 애도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이란 북서부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그리고 그 밖의 대표단이 사망한 데 대해 공식적인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새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우리는 이란 국민과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라이시 대통령과 관련한 이란 내 인권, 여성 문제와 별개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중국 외교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8명이 탑승한 헬리콥터는 지난 19일 아제르바이잔 인근 산악지대에서 추락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 이날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했던 헬리콥터 추락 원인이 기술적 결함이었다고 보도했으며 이란 군과 전문가들은 정확한 추락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는 등가관계가 전혀 없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맞서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유대계 미국인 유산의 달 행사에서도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1200명의 이스라엘인이 희생된 점을 언급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량학살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이날 가자지구 내에서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또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 정치국 의장과 야히야 신화르 가자지구 책임자, 하마스 군사조직 이제딘 알카삼 여단의 모하메드 데이프 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이번 조치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전 세계 테러범들이 이 일로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에서 프랑스는 모든 상황에서 ICC와 그 독립성 그리고 불처벌 풍토와의 싸움을 지지한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치를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는 가자지구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인도주의 위기를 끝내야 한다는 압도적 공감대가 있다며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해온 과학자가 21일 반역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이날 아나톨리 마슬로프 씨의 기밀 유출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올해 77세인 마슬로프 씨는 지난 2022년 6월 시베리아 소재 한 연구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을 연구해온 과학자인 알렉산드르 시프루크, 발레리 즈베킨 제프 씨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마슬로프 씨는 최종 변론에서 조국을 배신하겠다는 꿈을 꾼 적이 결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변호인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올해 초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마슬로프 씨에 대한 장기 복역형은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나머지 두 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들 세 과학자의 동료들은 지난해 공개 서한을 통해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들이 국제회의를 통해 출간하거나 발표했던 논문들은 금지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최대 10배로 비행하며 적 방공망을 극복하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첨단 미사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분야를 선도해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이전을 비판하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한 러시아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가 중국과의 정상회담 후 북한 옹호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회주의적인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15도, 최고는 18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을 자제시키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단히 우려해야 할 사안이며 여기엔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옹호한 데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중러 3국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e have made clear that's a trend that should be a great concern of anyone who is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국무장관이 지난번 베이징 방문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의 다른 면담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는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러 협력 증대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의 역할 약화와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과 관련해선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합된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했고 각각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이런 행동을 삼가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been concerned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not spoken with one voice since 2017 on the DPRK's repeat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무부는 최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베이징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과 그 동맹을 비난한 곳과 관련해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한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며 우리는 훈련 날짜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또 직접 구두와 서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런 메시지들을 보냈다면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기타 논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내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해왔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대화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할 만한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베이징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와 북한과의 대결 및 유발 가능성 있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제재, 탄압 수단을 벌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와 포격, 위협적인 수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고조시킨 행위는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한 행위를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돈을 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고 조달망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리충길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이 13일 러시아 방문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러 간 과학기술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안보리가 지난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기술 습득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협력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또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을 24개월 내에 북한으로 송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가 벌어들인 외화를 전용해 WMD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이전을 비판하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한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도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북한 무기 조달과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0일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한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뻔뻔스럽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안보리에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ince last December, Russian forces have used DPRK ballistic missiles to strike Ukraine nearly a dozen times.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러시아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10여 차례 공격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는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11,000개 이상의 선적 컨테이너에 담긴 군수품과 관련 물자를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북한산 화성 11형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상기했습니다.
Per the reports, the panel conclusively determined the debris was from a DPRK Hwasong-11 series ballistic missile.
그러면서 이러한 미사일의 수출은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보여주는 전문가 패널의 원격 측정 자료를 언급하면서 원격 측정 자료와 미사일 식별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조달했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이 이러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veto was wielded because Russia didn't want panel to reveal.
김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전문가 패널이 불편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품과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진실을 감출 수는 없으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츠코 시노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했다며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t has procured weapons from North Korea in viol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or which Russia voted.
또한 지난 3월 28일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13개 이사국의 희망대로 전문가 패널이 계속 존재했다면 패널의 보고서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와 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분명히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여러 유럽 국가들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나탈리 브로트 허스트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n conducting its illegal war, Russia is using illegal means. It is procuring weapons, ammunitions, and ammunition.
이어 이런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의 갱신을 막음으로써 제재 이행의 유엔 회원국들의 공평하고 공적인 수단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사무엘 주보가르 안보리 대사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조달했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lovenia is deeply concerned over the mounting evidence on Russia's missile procurement from DPRK.
이어 이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몰타의 바네사 프라지어 유엔 주재 대사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은 더욱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대사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However hard the Western sponsors of Kyiv try with their assistance to defend Ukraine, for any
그러면서 키이우의 서방 후원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지원하려 해도 편견 없는 정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저들의 해로운 간섭이 없었다면 분쟁은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키슬리차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침략의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 침략자가 안보리의 해법을 요구하는 것은 안보리의 임무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에 대해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 심화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21 의회의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16일 하원 외교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민주당의 윌리엄 키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49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 심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나토를 통한 대서양 연안 국가 간 협력은 적들의 악의적 영향력 확산을 막는 보루 역할을 한다며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와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늘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며 민주적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중국 문제에 대한 나토 동맹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중국이 유럽 대서양의 이익과 안보 및 가치에 제기하는 체계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한편 중국을 억제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데 있어 동맹의 신뢰를 보여주는 데 중요한 집단 방위 원칙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 제공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해왔으며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탄약과 무기 및 상당한 비안보 분야 지원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창설 75주년을 맞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이고 변함없는 헌신과 대서양 연안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집단 안보 달성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키팅 의원은 이날 결의안 통과 뒤 X, 즉 옛 트위터를 통해 올린 글을 통해 올해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창설 75주년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토는 1949년 4월 4일 당시 소련의 팽창에 대응하고 유럽에서 추가 세계대전 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안보 공약을 구축하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워싱턴 정가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연대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원 의원 등 의회 내 주요 인사들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선 이들 국가가 새로운 악의 축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들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나토 정상회의 관련 대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단호하게 지지하고 승리의 중요성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 건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the countries of the Indo-Pacific, Japan, South Korea, Australia, New Zealand.
이어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러시아가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중국,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지휘부 제거를 포함한 원점 타격을 강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무력한 대응이 추가 도발을 부추겨 온 만큼 단호한 물리적 응징으로 김정은의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8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전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롱 차관보님, 푸틴의 방중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there's a lot of consternation about the visit, but it really is a broader context.
이번 방문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사실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서로를 매우 좋아하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이란, 북한과 수많은 유사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준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번 푸틴의 방중은 그런 관계들이 진전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심화나 강화와 관련해서 어떤 특이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전 하나의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역내 많은 3국들 또는 미국 등을 포함한 3국 협력 가운데 나온 신호라는 거죠. 솔직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동시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I think it can. And I think they're trying to actually balance that. As you notice.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중국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이 가장 잘합니다. 푸틴이 베이징의 시 주석을 방문하던 때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들은 다가오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해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누구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중간 정도의 균형 잡힌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에 대한 소위 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기에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의 대립 상황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쳤는데요. 맥스웰 부대표님,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 북한의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That's a good point. Korea has a long history of playing China and Russia and former Soviet Union off against each other.
좋은 지적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혹은 중국과 구소련의 대립을 이용했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마오쩌둥과 스탈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죠. 하지만 세 나라 관계는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세 나라는 다른 동맹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들은 서방의 동맹관계와 그 동맹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런 동맹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기껏해야 거래적 관계에 그칠 겁니다. 그들은 결코 서방의 동맹과 같은 깊은 이념적 관계와 그리고 상호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여전히 그들과 협력하고 공모하면서도요. 그들은 미국과 서방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요.
러시아와 중국 모두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데요. 이제 두 나라가 가까워지면 한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로 인해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할까요? 롱 차관부님.
Well, I think I agree with the colonel.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is
저는 맥스웰 부대표의 견해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편의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중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기복이 있을 겁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유리한 석유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는 근시일 내에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나 불일치가 계속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표면상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중국은 더 걱정하고 있어요. 영내에서 점점 더 커지는 미국의 소자, 다자 간 매력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한국이 일본과 영내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발전시켜온 좋은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지 말이죠. 중국도 사방의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매력 공세를 펼치려는 것 같아요.
북한이 최근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관련 양국 정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보냈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의료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죠. 러시아가 ICBM이나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정교한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우려가 있을까요? 당초 그다지 우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맥스웰 부대표님.
Yes, I think we should be concerned. Absolutely. And I think that North Korea, of course, we know that it is providing
당연히 우려해야죠.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로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북한제 로켓의 적중률은 약 50%였지만 북한은 많은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북한은 그 대가로 첨단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구하려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자제하고 그걸 제공하지 않게 될까요? 그건 아직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롱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 북중러 3국 협력은 서방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북한은 그걸 한국,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강압 수단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첨단 전쟁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라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을 전복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 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장기 목표입니다.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철강, 알루미늄, 금속과 광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중국은 즉각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미중 간 격화된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와 지정학적 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세요?
I think a lot of it's going to be the devils are in the details. In some respects, it could really help South Korea.
많은 부분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어떤 측면에선 한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관세가 25%에서 100%로 인상된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선 말이죠. 그건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제조업과 배터리 그리고 기타 제조업은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중국의 공백을 메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공급망에 제약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희토류나 광물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그건 중국이 역내 덤핑으로 저가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 상품이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가령 한국에서 현지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와 불공정한 경쟁을 벌여서 한중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거죠.
미국과 한국의 특수작전사령관들이 이달 말 만날 예정인데요. 한국군은 이번 만남이 매우 드문 만남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미국처럼 합동 특수작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보세요.
Great questions. There is so much historical coordination of special operations forces between the US.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특수작전 부대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특수전 부대는 1958년 창설됐으며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특수전 부대입니다. 이런 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특수전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진행 중이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은 소위 게릴라 왕조이기 때문이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항일 빨치산 투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후방의 한 명이 전방의 열 명과 맞먹는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특수작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죠. 북한의 특수부대가 가장 크지만 미한 연합 특수작전 부대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북한식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북한의 특수작전 대 우리의 특수작전으로요. 우리는 북한 특수부대보다 훨씬 우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탈린인가 레닌인가 둘 중 한 사람이 양은 그 자체로 질이라고 말했지만요. 북한이 숫자는 많지만 한국과 미국은 역량이 뛰어나죠.
2023년 3월 미국과 한국은 티크 나이프 침투 및 잠수 훈련을 공개했는데요. 미한 양국은 또 최근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군사 전략이 이전보다 북한 지도부를 겨냥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가요?
I don't think so. And we should remember that it is Marshal Kim Jong-un. You know, he is the Marshal of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 원수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한국을 공격하기로 결심하면 그는 정당한 군사 목표입니다. 따라서 참순이 암살이니 하는 단어들은 전시에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군 지도자이며 정당한 표적입니다. 모든 군대는 지휘 통제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군대와 핵무기를 모두 통제하는 지휘 통제 체제의 수장입니다. 따라서 그는 정당한 표적입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연중 여러 차례 실시되는 일상적인 훈련이고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와 한국 특수부대가 함께하는 연합훈련으로 꽤 자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김정은을 주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가 오판하면 그는 정당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 김정은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오판에서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할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제거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공격용 드론 MQ-9 리퍼로 알카에다 지도자인 알자와히리를 제거했고요.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MQ-9 리퍼가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교훈을 얻을 거라고 보세요?
Well, I don't want to seem like I'm saying that I know that MQ-9s took out either one of those.
제가 미국 측에서 MQ-9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제거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MQ-9 리퍼가 얼마 전 한국에서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군사적 표적을 제거할 다른 수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퍼 훈련의 큰 장점은 처음으로 F-22 전투기가 훈련에 참여해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영내와 한국에서 F-22 전투기가 비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훈련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MQ-9과도 함께했습니다. MQ-9은 자매가 있어요. MQ-9과 유사한 한국형 모델이 있는데 내년쯤에 생산이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기의 역량을 시연해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목적 제트 전투기들과 함께 김정은과 같은 정당한 군사적 표적을 겨냥한 전 전력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And I don't think we can emphasize enough what Ms. Long said about we have multiple capabilities. We look at Reaper drones, we look at the F-22.
우리가 다양한 역량을 갖췄다는 롱 연구원의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리퍼 드론, F-22, F-35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항해는 실제로 북한의 모든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역량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뉴스를 장식한다는 건 알지만요.
맥스웰 부대표의 기고문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미국은 항상 말뿐이라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려면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에 대해서는 징벌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 대응이 김정은을 위축시킬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까요?
Well, you know, I've said many times that we still are in this cycle.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이클에 갇혀 있어요. 미국은 40여 년 동안 위협하고 실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나 그 전임들은 긴장을 고조시켰죠. 우리는 이에 대응에 양보하고 결국 우리는 10년 또는 몇 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왔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은 과잉 반응하거나 끝없는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순히 장황한 말보다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원칙과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And I fully agree with that, but I'd just like to clarify. My point about responding to provocation is to prevent future provocation.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 도발을 막으려면 한국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동맹, 주로 한국이요.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물리적 도발에 대해 한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추가 도발을 막자는 겁니다. 북한의 지휘통제체계, 발사체계를 제거하자는 뜻이죠. 김정은은 도발이나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확전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더 이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롱 연구원이 말했듯이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계속 도발의 한계를 넘을 겁니다. 도발당한 즉시 도발 원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없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전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F-22 스텔스 전투기는 어떠한 전투기와도 견줄 수 없는 역량을 자랑한다고 미 7공군이 밝혔습니다. 여의대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과 초음속 순항 기능 등을 바탕으로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제7공군은 20일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미 공군 F-22 랩터 전투기가 이미 알려졌거나 향후 등장이 예상되는 어떠한 전투기에도 견줄 수 없는 전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709는 최근 공중연합기동훈련을 실시한 미군 F-22, 한국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연합전력이 북한의 방공 역량에 대해 갖는 중요 이점이 무엇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F-22는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한다며 스텔스와 초음속 순항 기능, 기동성, 통합 항공 전자 시스템과 향상된 지원 역량과의 조합으로 전투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709는 특히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저신성 기술에서의 발전은 F-22의 공중과 지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크게 향상된 생존성과 치명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의 관측에 노출돼 공대공이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아 격추될 위험이 감소한 만큼 치명적 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 지구권 타격 태스크포스의 중요 구성 요소인 F-22는 미국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접근을 저지하려는 적의 위협을 격파하고 신속하게 원거리에서 제공권을 투사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709는 다만 구체적 위협에 대응한 F-22의 세부 역량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침략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며 미한동맹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물리치기 위해 709는 공군 전력을 훈련시키고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09는 최근 F-22 전투기 4대가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미 70군과 한국군 항공기 및 병력과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09는 영내 미군과 연합군의 상호운용성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한반도에서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F-22, F-35 등 5세대 항공기와 다른 미 항공기들을 정기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 제1구 199 원정전투비행단 소속 F-22편대는 지난 13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전개됐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미 공군 F-22 2대와 한국 공군 F-35A 2대가 16일 한국 충청도 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709는 F-22 편대의 한반도 영구 배치 계획 여부와 이번에 한반도에 전개된 F-22에 장착 가능한 무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F-22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착륙한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3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F-22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북한은 훈련 당일이었던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을 통해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기동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전투적 면모라며 비난했습니다. F-22는 미 공군이 2000년대 중반 일선 배치를 시작한 이후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약 200대가량을 운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70군은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본부를 둔 미 태평양 공군 예하 부대로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에 해당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최근 석탄 유입이 재개된 북한 라진항에서 처음으로 초대형 선박이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엔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17일 190m 길이의 초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서쪽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선박이 확인된 것입니다. 최근 주변 공터에 석탄 유입이 재개되면서 주변이 온통 검은색 석탄으로 가득 차 있던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이날 포착된 선박에도 검은색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가득 실려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는 VOA가 라진항에 석탄 유입 재개 소식을 전한 뒤 처음으로 선박이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라 주목됩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7일부터 배가 정박하는 러시아 전용 부두와 이곳에서 300m 떨어진 공터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해 14일 그 면적이 더 넓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나흘 뒤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당시보다 더 많은 양의 석탄이 쌓인 장면이 확인됐으며 특히 공터와 부두에 석탄이 쌓인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전까지 볼 수 있던 두 공간 사이도 검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나진항에서 석탄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당시에는 러시아 전용 부두가 아닌 바로 옆 북한 부두에 석탄이 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전용 부두를 기준으로 이처럼 많은 양의 석탄이 포착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성사진만으로는 라진항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석탄을 실은 선박의 국적이나 향후 행선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초대형 선박이 석탄을 가득 실은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해당 선박이 부두에 있던 석탄을 싣고 해외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배에 실린 석탄이 북한산이고 해당 선박이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안보리는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한 바 있어 만일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일 경우에는 대북 제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광물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명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6개월 동안 금지하는 자체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 등이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어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제3국 선박이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BOA는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안내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BOA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당시 선박업계 관계자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이유를 들며 실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라진항을 통해 자국 석탄의 수출을 추진 중인 것인지 또 이를 운송해줄 선박을 찾은 것인지 등이 주목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5도, 최고는 18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최저는 15도, 최고는 25도입니다. 안주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2도입니다. 남포는 맑겠고 최저 14도, 최고 24도. 신의주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19도입니다. 수풍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흐리고 최저 13도, 최고 22도. 강계는 오전에 맑다,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3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는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17도.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는 10도, 최고는 17도. 사리원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는 18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30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6도, 최고 25도. 해산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는 29도입니다. 원산도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9도. 청진도 맑고 최저 10도, 최고 22도. 선봉 맑고 최저 9도, 최고는 18도. 삼지연 맑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는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로 일고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약간 높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1 내지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입니다.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하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해온 과학자가 21일 반역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이날 아나톨리 마슬로프 씨의 기밀 유출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올해 77세인 마슬로프 씨는 지난 2022년 6월 시베리아 소재 한 연구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을 연구해온 과학자인 알렉산드르 시프류크, 발레리 즈베긴 제프 씨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마슬로프 씨는 최종 변론에서 조국을 배신하겠다는 꿈을 꾼 적이 결코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변호인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올해 초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마슬로프 씨에 대한 장기 복역형은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나머지 두 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들 세 과학자의 동료들은 지난해 공개 서한을 통해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들이 국제회의를 통해 출간하거나 발표한 논문들은 금지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최대 10배로 비행하며 적 방공망을 극복하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첨단 미사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최전방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전선 상황은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라면서 하르키우 방향으로 러시아의 공세가 시작됐고 돈바스에서는 매우 강력한 파상 공세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쿠라호우와 포크로우스크 그리고 차시우 야르 등지에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시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산업시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북동부 하르키우의 경우 일주일 전에는 현재보다 상황이 더 어려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이는 매우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오늘 루한시크의 빌로흐리우카 마을을 완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오늘 마이크 갤러거 전 미 하원 의원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했다면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갤러거 전 하원 의원에 대해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중국 기관과 개인과의 거래, 협력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중국에 대한 강한 비판론자이자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지난 2월 17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당시 총통과 라이칭더 현 총통과 면담했으며 당시 방문 목적이 타이완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지난달 의원직 사퇴 전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중국산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 반대 법안을 주도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도 해군 함정 세척이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 전개했다고 인도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인도 해군 동부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델리함과 급유선 샤크티함, 대잠초기함 킬탄함이 이날 마닐라에 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함정은 필리핀 해군과 해상 파트너십 연습을 포함해 인적교류, 운동경기, 함정 간 방문, 지역사회 봉사 등 광범위한 전문적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고 인도 해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인도의 더 힌두 신문은 이번 방문이 필리핀과의 해양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작전 배치의 일환이라고 인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지난달 사거리 290km의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순항미사일 포대 3기를 필리핀에 인도한 바 있습니다. 인도 함정들의 필리핀 전개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을 놓고 크고 작은 마찰의 빚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현안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왕 부장과 만나 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에 균형 잡힌 입장을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화회의의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